창세기 46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먼저 1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 크신 은혜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창세기 36장까지를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야곱의 삶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창세기 36장에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보와 에서의 족보를 비교하여 보여주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누가 더 복받은 자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37장부터는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냐 하면 요셉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나서 37장부터 45장까지가 요셉의 삶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고요. 이제 46장으로 와면 다시 야곱의 삶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46장부터 보여지는 야곱의 삶을 앞으로 몇 번만 더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잘 보시면 마침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이 살고 있던 애굽으로 건너가서 요셉이 애굽에서 누리는 영광을 함께 누리며 고센 땅이라서 살아가게 되는 여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한번 살펴본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들으셨던 말씀인데 야곱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오늘 우리 주일 설교로도 이 말씀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46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을 향해 떠나는 사건을 첫 부분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후는 8절부터 27절 우리가 읽지 않았던 내용이죠. 여기에는 야곱의 족보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으로 건너가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서 34절은 마침내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기뻐하게 되고 요셉과 함께 거기 거하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여기서 살펴볼 것은 첫 번째 부분인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마침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 땅을 향해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1절과 7절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그동안의 여러 고난과 시련을 거치면서 야곱의 믿음이 연단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우리가 그 중간에 있었던 창세기의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요약을 하면 야곱이 이제 여러 고난을 거쳐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하게 되고 열두 아들들과 함께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그 아들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였죠?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다른 아들들, 다른 형제들에게서 미움을 사게 되고 버림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 따라오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인도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그곳에서 이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까지 이르게 되고요. 그때 큰 기근이 들 때에 요셉이 이제 큰 기근에서 이제 양식을 이제 미리 예비하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도 애굽 땅에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마침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을 만나 요셉이 그들을 용서하고 서로 화해하는 사건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형제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죠. 요셉이 살아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오라고 했다는 말까지 전해준 것이 4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너무나 기뻤겠죠. 그래서 야곱이 45장 2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 얼마나 사랑했는지 다른 형제들,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혀주지 않았던 채색옷까지 입혀서 자신의 가장 귀한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며 여기며 키웠던 아들. 어떻게 보면 그 이유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고 버림을 당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후에 요셉의 채색옷을 동물의 피에 적셔서 야곱에게 가지고 왔죠. 그리고 요셉에게 변이 생겼다. 요셉이 이렇게 죽었다. 거짓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때 야곱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창세기 37장으로 가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며 오랫동안 요셉을 위해 애통하였고 다른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죽어서 요셉에게로 가리라 말하며 지금까지 눈물의 사월을 보내왔습니다. 야곱의 평생에 야곱이 간직하고 살았던 가장 큰 슬픔, 아내 라헬을 먼저 보낸 것, 그리고 더 큰 슬픔은 그 아들 요셉까지 변고로 잃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것도 당시 가장 강대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리고 지금 밖에는 요셉이 야곱을 모셔오기 위해 보내준 수레와 종들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그랬겠죠. 그런데 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정말 이제야 그간의 모든 슬픔,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모든 슬픔에서 다 벗어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야곱,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되나요? 이렇게 밖에는 수레까지 와 있고 야곱을 모셔오라고 요셉이 보낸 종들까지 와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높은 지위까지 얻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야곱의 반응이 어떠할 것이라고 기대하게 되나요? 지금까지 본 야곱에 따르면. 야곱이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당장이라도 채비를 하고 떠나는 모습이 보여야 야곱답다는 거죠. 더욱이 당시 가나안 땅에는 너무나 극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양식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당장이라도 요셉이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가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아들도 만나고 기근의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바로 떠나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있는 곳으로 바로 떠나지를 않습니다. 먼저 어디로 갔죠? 부엘세바로 내려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46장 1절에서 4절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야곱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원리와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자신의 안위, 이 세상 유익 얻는 것,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장자권 얻으려고 속이고 거짓말 쳤던 그 야곱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언약 축복의 약속을 붙들고 있고 그것이 야곱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요셉을 만나러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있습니다. 부엘세바로 내려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잘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신이 나서 즐거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죠? 야곱이 애굽으로 떠나는 것,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요셉이 살고 있는 곳이고 가면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 수 있었다고 해도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한 그 믿음을 가나안 땅에서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 언약 기업의 땅, 그 교회를 떠나 이방 땅으로 가는 것을 야곱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냥 세상에서 잘되고 요셉 만나는 것 때문에 너무 신이 나가지고 아무 생각도 없이 간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경외함, 그 예배하는 마음이 함께 있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든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였던 것으로 보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애굽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오히려 애굽으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을 주실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출애굽 구원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후에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을 예배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마침내 야곱이 요셉이 보낸 바로왕의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떠나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놀라운 야곱의 변화 있지 않나요? 이 사건만 보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돌아봤던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와 같은 모습을 보았잖아요. 놀라운 하나님 은혜의 역사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을 돌아보세요. 야곱을 주장했던 삶의 원리와 목적은 그저 자기 안위, 세상 유익, 온통 자기 자신과 이 세상뿐이었습니다. 그게 원리였어요. 자기 삶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처음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에게서 죽한 그릇에 장자권을 빼앗을 때부터 온통 자기 자신의 유익과 세상 영광만이 야곱의 삶의 원리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갔고 세상에서 즐겁고 편안할 때도 또 자기 자신과 세상으로 갔어요. 너무 이상하죠? 잘 돼도 못해도 다 자기 자신과 세상이었어요. 에서를 만날 때도 그냥 온통 자기 자신. 나중에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것에서도 또 자기 자신과 세상 유익을 따라 베델로 가지 않고 숙곡과 세겜을 전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오면 너무나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그 앞에 있는데 야곱이 자원하여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구하는 자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의 원리와 목적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요셉보다 애굽에서의 그 세상 영광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먼저 야곱의 열망이 되어 그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이 잘났다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빚어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얍복강가에서부터 시작하여 씨름하시며 이렇게 야곱의 삶을 변화시켜 오신 거예요. 성령님의 성화하시는 역사로 야곱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야곱의 삶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예배하고 십자가로 가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듣고 너무 신이 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오셨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야곱의 삶에서 보았지만 야곱을 이런 복된 삶으로 이렇게 믿음으로 굳게 하시며 인도하시기 위해 야곱으로 하여금 꼭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하셨나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다 돌아보세요. 야곱이 수도 없이 만났다. 그 삶. 어떤 삶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고난이에요. 야곱의 삶에 여러 고난들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 야곱과 계속해서 씨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자로 단련시켜서 가시고 그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고난 중에 순종함을 배워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시편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해요. 고난 당하기 전까지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욥기 23장 10절에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고난 중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뭐예요? 이 구절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수도 없이 이 고난의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즉 성도들의 삶에는 꼭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의 여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받는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 시편 저자는 고난을 통해서야 하나님 말씀을 더욱 알고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고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더욱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자로 자라가게 하셨다. 이 고백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매일매일 닥치는 그 고난의 큰 의미를 다 몰랐지만 자기가 어떤 길을 또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이 가는 길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 가운데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나는 몰라도 그는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되게 하실 것이라. 그 믿음 붙들고 하루하루 고난을 이겨나갔습니다. 바로 야곱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했고, 아니 야곱만 아니고 욥만 아니고 시편 저자만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똑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고, 정금같이 되게 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정금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더욱 예수님 닮은 새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받는 고난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허락하시는 고난으로 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 이를 통해 인내하며 믿음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야고보서에도 배우겠지만 너희에게 있는 시련이 축복이라. 왜? 인내를 배워 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게 하신다. 고난이 어떤 열매를 맺냐 하면은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어떤 힘을 얻게 할까요? 인내라는 힘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 인내의 힘이 있어야 끝까지 우리에게 닥친 경주를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그 힘을 주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야곱의 나중 모습을 보면 누구하고 자꾸 비교가 되냐 하면 비슷해요. 기근이나 애굽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비슷한 배경에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죠. 그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처음 믿었던 모습하고 대조가 되지 않나요? 야곱의 나중 모습하고 아브라함의 처음 모습 어떻게 대조가 되죠? 둘 다 기근 혹은 애굽이라는 것에 연결이 되는데 기근이라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좀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앞뒤 생각 없이 어떻게 했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것에서도 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온데간데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하나님 관계가 깨지니까 어떤 관계도 깨졌어요. 자기 아내와의 관계도 깨졌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 아내까지 바로왕에게 내어주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건져져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왔고 애굽 땅에는 총리가 된 요셉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실 세상 영광이 눈앞에 있잖아요. 더 빨리 떠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찾아가요.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애굽에 가도록 허락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애굽을 떠나게 애굽으로 가게 돼요. 너무나 다르죠. 아브라함보다는 애굽이 야곱이 낫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리 맨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런데 야곱이 더 낫더라.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처음과 나중이 이렇게 다르다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의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건가를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 걸까? 고난을 없애주시고 그냥 무조건 다 잘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난을 통해 예수님 형상으로 더 빚어가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워 아들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 더욱 하나님 말씀 붙드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 임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그래서 더욱 예배와 기도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갖고 계신 기쁘신 뜻과 목적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의 삶의 증거는 여기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고난을 거쳐 이렇게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셔야 합니다. 우린 너무 부정적이라서 내 삶에 있는 그 문제들만 보여.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해 내 삶을 여기까지 이루어주셨는지 축복을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되게 하시는 것. 이게 축복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게 성도에게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 더 붙들고 소유하고 천국에 속한 예수님 닮은 하나님 아들들로 빚어가게 하시는 것이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믿음으로 시편 저자 고백처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었더라. 욥의 고백처럼 내가 고난 중에 단련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담대히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야곱도 이 고백을 해요. 나중에 47장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7장 9절로 가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죽기 전에 바로 왕을 만나요. 거기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보았던 구절이죠. 야곱의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어요. Unpleasant life.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unpleasant해요. 왜? 자기 죄 때문에 찾아온 게 더 많았거든요.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것만 가지고 봐도 아브라함과 이삭에 비해서 야곱의 삶의 죄악과 고생이 더 많았어요. 자기 죄악으로 인해 하나뿐인 형에게서 죽음의 위협을 받고 살았고 사랑하는 아내도 일찍 잃었고 자기보다 더 악한 삼촌 라반 만나서 고생했고 딸이 치욕스러운 일을 겪었고 이로 인해 아들들이 살인까지 저질렀고 그 아들끼리 서로 싸워서 사랑하는 요셉까지 잃어버리고 극심한 기근까지 겪으며 죽을 고비 거쳐 여기까지 온 거죠. 정말 드러난 삶으로만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백성이 맞나 싶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드러난 것만 보면 이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삶이 없어요. 그리고 이처럼 정말 죄로 가득 찬 삶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의 그 인생이 그토록 험악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죄악과 고생이 많았지만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은혜가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도 자신의 험악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험악했지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단련하시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고백이지만 성도들의 고백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험악한 나그네 세월은 야곱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이로 가세요. 야곱의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드러난 것은 온통 자기 죄로 인한 험악한 나그네 여정이었지만 그래서 온통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한 인생이었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고 씨름해 주셨고 자기 날개 아래 거하게 하셨고 야곱이 가는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어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쉬지 않고 이뤄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눈앞에 바로 눈앞에 요셉이 있고 요셉과 함께 누릴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순종하려 했고 이것이 야곱의 영적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브엘세바로 가서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아버지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렸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부를 때 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예배했을까요? 여기에 또 이유가 있어요. 창세기 21장과 26장으로 가면 브엘세바라는 곳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오랫동안 머무르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브엘세바 교회였어요. 야곱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희생제물을 바치며 자기 아버지와 자기 할아버지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단순히 자기 삶 하나 잘 지켜주세요라는 그 예배가 아니라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고백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예전에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을 때 독자 이삭을 주셨고 그 이삭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신실하게 언약을 이뤄오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야곱의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도 모든 야곱의 후손들을 지키고 보호하셔서 신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도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살다가 즉 애굽 땅에서 정말 살다가 400년 후에 나올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1절에서 4절에 그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야곱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자손이 나오는데 그 자손들을 이방 땅 애굽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 다시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극심한 기근 중에서도 사실 야곱의 아들들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열두 아들들 중 잃어버린 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 모든 가족들이 다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되고요. 그 열두 아들들이 열두 지파를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서도 그 열두 아들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이스라엘이라는 구약의 하나님 왕국이 이방 땅에 세워지고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곳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적 축복은 어떤 현실 어느 곳에서도 신실하게 성취되어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보면 중간에 47장 8절에서 27절까지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주시느냐. 이제 요셉의 가족들까지 전체 70명이 애굽 땅 고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 구원을 이루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여주시고 그들이 이제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중간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그 46장 26절 27절을 보면 출애굽기의 시작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46장 26절 27절을 먼저 보시겠어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7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여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애굽에 들어간 첫 번째 족보를 보여주고 출애굽한 족보를 보여주실 때 하나님이 그 자손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이 오히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출애굽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언약이 여기서 끝나지 않죠. 어디에 가야 완전히 성취되느냐. 야곱의 후손으로 마침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전하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어가시기 위해 지금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을 예수님의 피로 구속하여 하나님이 야곱의 열두 아들들과 그 70명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예수님 안에서 모든 자기 백성들을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 구원하셔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까지 이루시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이걸 이루시기 위해 지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뤄가고 야곱의 삶도 그렇게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우리를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떤 고난에서든지 더욱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을 요셉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르죠.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 가족들이 가요. 그런데 요셉이 그 당시에는 구원자 같은 역할이었죠. 온 세상을 기근해서 구원하고 야곱의 70명 가족들,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예수님과 같은 역할에서, 구원자의 역할에서 자기 가족들을 오게 할 때 어떤 준비를 하여 오게 하였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난 후에 다시 아버지에게서 보내 야곱을 데리고 함께 자신이 거하는 곳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고 할 때에 어떤 말을 했느냐. 45장 19절에서 20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45장 19절에서 20절. 예.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다 기근에서 건져 데리고 오라. 그런데 너희가 갖고 있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지금 내가 애굽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소유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당시 요셉은 구약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구원자와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구원자 같은 아들. 그런데 지금 요셉이 누리고 있는 영광, 그리고 요셉과 함께 누릴 영광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그 아들과 함께 험악한 세월을 지내며 모은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다 아끼지 말고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면 Never mind about your belongings because the best of all will be yours. Best of all Egypt will be yours. 무엇을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예수님이 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불러 예수님이 누리고 계신 영광과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때에 우리도 오라 하실 때 같은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끼지 말고 다 버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천국의 지극히 큰 영광에 비하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버리고 오라. Never mind about your belongings in this world because the best of all the heaven will be yours. 천국의 가장 좋은 것들이 다 너희 것이므로 이 땅의 소유에 온통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며 그 원리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결국은 버리고 갈 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곧 천국에 돌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죠. 거기에 너희의 보화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떠날 때에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은혜로 죽기까지 더 크고 중한 영광을 소유하게 하셨고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 조심스러운 말이죠. 여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부르시는 날까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게 잘못된 거예요. 부유하게 사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도 아닙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마음과 삶의 목적과 방향은 천국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돌아갈 곳이 없는 자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여기만 바라보고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천국 본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결국에는 다 버리고 떠날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거죠. 나그네. 천국 나그네. 실제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것들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가져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땅에 속해 있던 부요함 가져가실 거예요? 명예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 세상의 부와 명예뿐 아니라 이 땅에 속했던 우리 생명까지 버리고 오라고 하세요. 버리라. 다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예비하셨고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천국 생명과 축복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다 버리고 오라. 이 땅에서 잃는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천국에서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라는 거죠. 왜 죽음이 두려운가요? 다 잃어버리는 걸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에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면 죽음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또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천국에서 더 나은 것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라. 그것도 잘못 이해하면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것도 천국 가면 더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형제 여러분. 천국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참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되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축복과 보안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다 버리고 갈 수 있는 걸까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끼지 않고 버리며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얻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도 마찬가지 아니었나요? 야곱에 가는 여정이 기쁜 거는 그저 애굽 땅에서 누릴 세상 영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만나는 것, 그게 가장 기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품에 안고 어떻게 고백했나요? 오늘 보면 29절 30절에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금만져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도다. For a long time. 영어로 그렇게 나. For a long time. 너무 기쁘고 기뻐서 요셉 때문에 서로 안고 울고 요셉의 얼굴을 만나 보았으니 자기는 죽어도 한이 없다. 요셉을 잃었을 때의 슬픔보다 다시 만나 누리는 기쁨이 더 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의 그 두려움과 슬픔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이 제자들에게 더 컸습니다. 우리도 천국에서 이렇게 다 만날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서 다 만나기 전에 잠깐 헤어지는 슬픔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날 거예요. 왜? 우리로 다시 만나 영원토록 사랑하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과 사단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셨기 때문에 꼭 만납니다. 그때 우리도 헤어졌을 때 슬픔보다 다시 만날 때 기쁨이 더 클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오랫동안 서로 안고 천국에 눈물이 있나요? 기쁨의 눈물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가장 클까요? 사랑하는 아버지 만나고 어머니 만나고 가족들 만나고 교회 식구들 만나는 기쁨도 어마어마하게 크겠지만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기쁨이 가장 크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때 우리의 기쁨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내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까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이르시어 이제 우리도 같은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신 우리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며 교제 나눌 때 우리도 그분 품에 안겨 오랫동안 기쁨을 누릴 겁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때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죽음도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그날의 현실을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여정은 우리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천국 영광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성령님이 자기 날개 위에 우리를 업고 쉬지 않고 인도해 가시고 지키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받는 고난이에요. 든든히 내 뒤에 계시다는 거죠. 내 앞에, 내 안에. 그런데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우리를 단련하시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 닮도록 빚어가신다. 이건 분명히 하늘 성경에서 알려주신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셨고 또 이루실 거고요. 우리는 그분의 길을 따라 천국 영광에 분명히 이르는 자들이에요. 이 길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날까지 천국 본향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 말씀, 그분의 뜻 찾으시는 것에 두시고 더욱 심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며 이루어가신 그 모든 여정들, 그리하여 야곱이 믿음으로 더욱 굳게 된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단련하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고난만 바라보며 더욱 불평과 원망으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에 이루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갈수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천국 소망 바라보며 주님 만날 그 열망을, 그 소망을 우리 안에 품고 더욱 기쁘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온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